다가오는 6개월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로 섬겨주실 때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와 아주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사람이 박수도 안 치고 할렐루야도 안 했는데 찍혔어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주에 있는 몇몇 교회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처럼 여러분을 보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고 떨립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눈빛과 그 경직된 얼굴을 보니까 꼭 종합경찰서 강력반 형사가 범죄인을 취재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고 또 우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조폭을 때려잡는 마동석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비하며 감사하는 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 그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인데 이 세 분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분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거나 형통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희색이 있고 감사가 나옵니다만 바로 힘들고 손해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좌절과 분노도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천후 감사라고 합니다.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전천후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자는 자기 부모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는 자기의 스승을 알아보듯이 우리는 창조자이신 아버지를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교우들은 목사의 수고와 사역을 알고 목사는 교우들의 사정과 환경과 그들의 고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은혜스럽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돼지나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AI는 바로 인공지능으로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된 바로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사람이 없어도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다른 기계를 만들거나 얼마든지 부술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외국어를 자동으로 번역하며 만물방사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운전수가 없어도 자동차가 차선 따라 움직이고 비행기나 배에 바로 조종사나 선장이 없어도 알아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만듭니다. 마치 외계에서 온 터미네이터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AI를 모르거나 바로 AI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인생이 도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정교한 우리 몸을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온 기관을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기계보다 더 정교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심장이 뛰고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걷는 속도만큼 저절로 손이 빠르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위험한 것이 날아오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혀서 우리 피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자동으로 피해서 펌프질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인공지능적이며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신 겁니다. 배가 고프면 저절로 뱃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꼬르륵입니다. 밥을 먹으면 위가 저절로 움직이고 위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창조주로서 몸 자체를 최고급으로 아주 정밀하게 인공지능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장님이 기도했듯이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내가 버터 팽대부암 걸렸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 팽대암은 걸리기도 힘들고 발견하기도 힘들고 수술하기는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조기의 암을 발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조기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암이라는 충격보다 수술하는 그 1년의 긴 과정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 하면 죽는다고 울고 불며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평안히 지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교회와 친구들이 아내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아내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교우들은 철야하고 금식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항암주사가 네 번 남았는데 바로 내일 아침에 세 번째 항암주사를 맞습니다. 항암주사 맞을 때는 매우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저와 아내가 여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괜히 그 떡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받고 먹으신 분들은 꼭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 집에서 가까운 행전교회에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행전교회 한인규 담임 목사님은 같은 시찰이 속한 목사로서 제가 은퇴를 결정하자 자기가 평생 잘 모시겠다고 거반 강제로 양주로 절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이제 조금 부흥이 돼서 한 35명 정도 되는 주은산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금식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름을 빼놓지 않고 아내 정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35명 정도 되는 교회 돈이 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바로 그 교회에서 바로 깜짝 놀랄 정도로 수술비에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바로 수술비에 도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천배로 복으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암을 발견하기 전에 주은산교회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아내에게 가발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왜 가발을 주셨을까? 왜 모자를 주셨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가발을 주셨고 모자를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암세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유스럽게 움직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먹고 내 눈으로 보고 불편하지만 내 발로 다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걷기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암에 걸리지 않은 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맙니다. 사람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조의 세포 중에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죽습니다. 반면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이 세포의 균형이 깨지면 그때 우리 몸에 면역성의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낡고 쓰지 못하는 3,300억 개의 세포를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 3,300억 개 세포를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 몸의 기관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균형 있고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일 원숭이가 우리의 창조주면 우리는 원숭이의 형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뱀이나 여우가 우리의 창조주라면 오늘 우리는 뱀이나 여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만물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다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우울한 생각을 갖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은혜이며 전천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나 미적인 감각의 주인이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내 재산과 가족, 시간과 능력과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20년만 지나면 저를 아는 교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대로 이 땅의 것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인이 자기의 물건을 관리하고 지키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관리하고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2, 3명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각자 나름대로의 장난감이 있고 자기만의 물건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라도 물건의 주인인 자기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동생이 허락 없이 형의 물건을 만지면 야단을 맞거나 심지어는 매를 맞습니다. 형이나 오빠가 자기 허락 없이 동생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심이 없는 동생은 소리를 지르고 울며 항의를 합니다. 형제라도 자기의 허락이 있어야 그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내 인생까지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셨고 당신의 것으로 세상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도록 하십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인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며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가졌던 소유와 재능 모든 것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제한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바로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평안하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도저히 깔려있어서 5분의 1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친히 관리하셔서 악의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종암제일교회라고 하는 목장에서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안전하게 기름진 꿀과 생명수 샘물로 영원히 살찌게 만듭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좋은 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한 삶을 삽니다. 참 목자를 알고 따라가면 결코 이 땅에서 방황하거나 주리는 일이 없습니다. 파멸과 절망의 늪지가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순종한 하나님의 양들은 결코 주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식탁에서 음식 투정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장차 복을 주시는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 집에서 아주 처절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 바로 이 교회에 나가는 신은성 집사가 열흘 전에 금요일 생일이었고 이틀이 지난 그 주일에는 며느리 신소진 집사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3일은 아내 정성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 사람이 생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따로따로 모였지만 이제 한 번을 하자고 합의를 보고 주일 저녁 때 제 집에 모여서 간단하게 아주 작은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저녁 늦게 며느리에게 감사의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에 올려진 손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종암제일교회 영아 유치부를 졸업하고 지금 유초등부에 다니는 손녀 신소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예쁜 어린이라면 제 손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손녀의 사진과 글이 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소윤이가 아마 작문 시간에 글짓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너무 웃겨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많이 웃으셔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전혀 반응도 없고 웃지도 않으면 앞으로 한 시간은 더 설교할 것입니다. 손녀가 썼던 그 글짓기를 보면 제목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거북 쓰고 그 옆에 거북이를 몇 마리 그려놓고 맨 밑에는 뭐 삐뚤삐뚤한 어항을 그려놓고 그 속에도 거북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북해. 거북이랑 있으면 거북해. 잠을 자도 거북해. 밥을 먹어도 거북해. 책을 봐도 거북해. 끝. 이 아이를 가리킨 영아 유치부 전도사가 누구인지 그 남편은 바로 저쪽에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종암제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이가 같이 있으면 거북하고 잠을 자도 밥을 먹거나 책을 읽어도 거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절대 거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소망이 있고 건강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거북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끝까지 믿고 따랐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좋은 것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쏴주세요. 방송실에서 예전에 나왔어요. 아, 이런 걸 가리켜서 한 10년 전에 형광등이라고 합니다. 느끼한 거.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 감격하며 축복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나를 누르고 태산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의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도 석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여전히 아픕니다. 죽어라고 일을 해도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웃과 화평하려고 해도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뼈아픈 문제만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저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잠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죽으시고 우리의 부활 위하여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병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갖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기불을 주시고 우리가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려다. 아멘.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